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지만 1절에서 18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찬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자들과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의 능력으로 저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더더욱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복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 그 마음을 품고 참으로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귀한 삶을 저희들로 살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어두운 세상입니다. 진리의 빛이 예천 장로교회에서 계속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가는 날까지 진리를 증거하며 예수님 증거하며 천국을 증거하며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서부터 요한계시록 1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요한계시록을 일곱 부분으로 나눠드렸습니다. 처음 앞에 서론이 있고 일곱 부분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16장까지 다섯 부분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1장에서 3장 일곱 교회, 4장에서 7장 일곱 개의 인, 재앙, 8장에서 11장 일곱 개의 나팔 재앙, 그리고 12장에서 14장에는 우리가 용과 또 14만 4천 그런 모습들을 보았죠. 그리고 15장과 16장에서 일곱 개 대접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부분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나누느냐. 지금 17장 1절을 보시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지금 이 요한을 향하여 그 음녀를 그리고 그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21장 9절에 가보시면 지금 읽은 17장 1절 말씀과 똑같이 시작을 하는데 21장 9절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 이제 이 두 부분이 남았는데 이 두 부분은 뭐냐? 그 천사가 요한에게 음녀를 보이는 그리고 음녀의 심판을 보이는 내용과 이제 마지막은 그 요한에게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아내를 보이는 그런 내용. 그 두 부분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22장 6절서부터 21절은 이제 결론을 내리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17장서부터 22장까지 보는 내용, 크게 말하면 두 여인이 보입니다. 하나는 음녀요. 하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이요. 하나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즉 이제 완전히 망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여인 즉 예수님의 신부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받는 즉 천국이 눈에 보이게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끝을 맺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몇 달에 걸쳐서 볼 내용들이지만 먼저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우선 이렇게 나눠드립니다. 1절을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즉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말하는 것으로 시작을 되므로 지금 17장서부터 이따가 21장 9절에도 또 일곱 천사 중 한 명 하면서 시작되므로 지금 17장서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은 일곱 대접 심판의 내용의 연속입니다. 즉 일곱 대접의 심판이 마지막이죠. 우리 벌써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을 더 자세하게 이제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16장 19절에서 짧게 언급이 되었던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16절에 아마겟돈 전쟁도 19장에서 또 20장에서 다시 보여지며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접으로 얘기하면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가 더 자세하게 보여지는 것이 이제 17장서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7장 시작이 그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말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므로 지금 무슨 새로운 것이 마지막이 다 끝났는데 무슨 새로운 것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더 자세하게 벌써 보여진 내용들이 더 자세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17장에서 마지막까지 크게 네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계속 보여지고 예수님 재림이 보여지고 바벨론 그리고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멸망이 보여지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천국이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17장 처음부터 나오는 이 음녀가 도대체 누구냐?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이 음녀가 이제 망하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또 똑바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만 가지고도 이 큰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어린 양의 신부와는 정반대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거는 분명하죠. 처음부터. 어린 양의 신부가 이 음녀와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녀가 도성으로 표현이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성으로 표현이 되는데 어린 양의 신부들도 즉 교회도 21장 2절에 가보시면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즉 두 여인이 나오죠. 하나는 음녀요. 하나는 예수님의 신부인데 음녀도 도성으로 표현이 되고 신부도 도성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는 바벨론이요. 하나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가 하면 바벨론이 나옵니다. 음녀는 17장 5절에 분명하게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즉 땅에 있는 모든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 모든 것을 종합한 그 현실이 지금 이 음녀죠. 큰 바벨론이라고 나오고 17장 8절에 보면은 17장 18절에 보면은 이 음녀는 큰 성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큰 성이라고 말할 때와 바벨론 큰 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음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될 때는 예수님의 신부,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무엇과 무엇이 대조되는 것입니까? 큰 성 바벨론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즉 창세기 처음부터 보아왔던 것입니다. 인간의 도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이 비교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성이 뭡니까? 역사를 통하여 인간들이 쌓고 쌓아왔던 바로 그 역사 자체, 그 전체가 지금 인간의 도성이고 그 인간의 도성이 쌓여지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셔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쌓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오늘도 이 세상은 인간의 도성을 계속 짓고 있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하여 하나님의 도성을 짓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짓고 있습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보여졌던 현실이 이제 끝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지은 도성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은 도성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가 이제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같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과 많이 얘기했던 내용인데 그러나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상, 에덴 동편 노땅에 거하였더니 그래서 이렇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죠. 그런데 어느 쪽으로 떠나야 돼요? 동쪽으로. 그래서 그 영화도 있었죠. 에덴의 동산, 에덴의 동편. 그 에덴의 동편이라는 게 무슨 심볼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곳이죠. 즉 죄로 빠져 있는 곳을 그래서 에덴의 동편이라 이런 영화도 나왔었죠. 그러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에 노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이 가인이 인간의 도성을 처음으로 쌓는 그런 장본인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효야헬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벌써 이 인간의 도성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 벌써 보여지죠.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됐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였더라. 이 인간의 도성이 이제 발전이 돼가면서 경제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문명이 발달돼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도성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멕이 23절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지금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지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소리였죠. 가인이 이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얘기하는데 라멕을 위하는 벌은 77배라. 하나님 위에 놀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립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술과 문명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도시, 즉 이 세상,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같이 육신의 정력으로, 안목의 정력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즉 666의 정신으로 인간 중심의 도성을 짓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역사가 이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세상 세계 역사를 배울 때 이렇게 배우지 않죠. 인간의 업적을 자랑하는 그런 것으로 배우죠. 그러나 성경은 지금 이 죄인들이 인간의 도성을 짓는 것을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때 이제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면 구약 때 바벨론이 있었던 곳이 또 신할평지라고도 불려집니다. 신할평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11장에 가보시면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대 곧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괜히 바벨탑, 바벨론 바벨탑 이름이 비슷한 게 아니라 같은 곳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과 지금 맞대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즉 지금 이 인간의 도성은 지금 무엇이 그 도성을 짓고 있는 것의 중심이냐?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입니다. 즉 666 정신으로 세상은 세상 도시, 즉 인간 도시를 계속 지어나가며 문명을 발달시키고 인간의 업적을 드러내고 계속해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잘난 맛에 이때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이게 세상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바벨론의 왕국의 왕으로 우리가 처음 만나는 게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여러분 보실래요? 다니엘서 4장.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라.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그 도성을 가지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세상을 주장하는 그 인간 도시의 중심 마음입니다.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교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교만의 극치라 이 말입니다. Humanism. 저도 대학교 들어가니까 강제로 택하게 하는 게 Humanism 클래스입니다. Humanism, 인본주의.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인간 승리. 인간의 업적. 문화의 발전, 과학의 발전, 기술의 발전, 음악, 미술, 문학, 수학, 철학, 의술, 이 인간의 업적들이 증거되는 그런 클래스 아닙니까? 거짓 종교들,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이 인간의 도성은 인간 자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그 인간의 도성의 자랑들로 이런 업적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 잘 이해를 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두 개의 역사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역사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도성을 계속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 자기 자랑을 위하여 인간 도성을 지금 계속 지어왔습니다. 물론 이 나라가 세졌다가 무너지고 저 나라가 세졌다가 무너졌지만 그걸 다 합치면 인간 도성을 지금 계속해서 쌓아나가면서 자기 잘났다고 떠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 지금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해가 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처음에 생각에 예수님이 얼마나 너그러우시고 참 예수님이 말하시면 온 세상 사람이 다 들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하는데도 듣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왜 그랬을까가 저는 너무나 뚜렷해집니다. 왜? 세상이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의 복음 내용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기분 나쁜 내용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모든 업적과 모든 그 이름이 쓰레기같이 다 쓸려지는 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업적만 남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어떠한 것도 다 없어집니다. 이 세상은 불에 다 녹아서 없어집니다. 뭐만 남느냐? 예수님의 업적. 그 천국만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분 나쁘면 기독교 못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조금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박살이 나서 없어지면 문제가 됩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게 안 하시죠. 그래서 창세기에 또 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인의 자손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 그런데 이제 셋의 자손에 대해서 25절, 4장 25절부터 나오는데, 즉 창세기에서 지금 상징적으로 가인의 자속, 즉 세상 사람들의 역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셋의 자손, 즉 믿는 자들의 역사가 나오는데,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25절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대조가 되죠. 가인의 자손은 지금 문화를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지금 세상 도시를 휘황찬란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셋의 자손은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라.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셋의 자손이 뭐 모든 기술의 조상이었고 셋의 자손 중에 이 세상의 그런 기술과 문명의 그런 조상들이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가인의 자손들이 그렇게 나오고 셋의 자손은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라. 인간은 인간의 도성을 지금까지 짓고 오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짓고 나가며 자기들을 자랑할 터인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제 인간의 도성은 완전하게 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그 엔타이 크리스천 정신, 적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지금까지 오는데 이제 완전하게 망하는 것입니다. 큰 음녀, 많은 물 위에 앉았다 표현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았다. 예레미야 51장에 가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 51장 1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펄시아죠? 펄시아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고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이라. 구약에서 예표 수준에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지만 결국 바벨론이 망하듯이 다 예표 수준이죠. 그러나 세상 역사였죠. 그것을 계시로 지금 저에게 보여주는데, 12절에 보면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길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베풀어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거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경영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거하여 재물이 많은 자여, 내 탐남의 한정, 내 결국이 이르렀도다. 많은 물 위에 앉았다. 부자란 말입니다. 굉장히 부합니다. 바벨론은 세상이 탐내게 돼 있습니다. 왜? 부자입니다. 재물이 많습니다. 17장 15절에 보면은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그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방언, 열국과 방언들이라. 수많은 사람이 이 음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이 음녀의 뜻을 향하여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2절을 보시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음녀가 나오고 음행을 저지르는데 상징이죠. 구약에서 이 창녀짓을 하는 것은 구약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표현이 된,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이죠.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창녀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자체,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과 창녀짓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사람들이 그 세상을 보고 탐내게 그렇게 세상이 자기를 갖춥니다. 이 음녀가 아주 아리따운 창녀의 모습입니다.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금방 이해가 가죠. 아리따운 창녀가 유혹을 하면 어떻게 안 넘어가겠습니까? 먼저 부자입니다. 나하고 창녀질 하면 너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해결이 된단 말입니다. 음녀가 지금 유혹하는 그 모습들을 이제 여러분 저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가. 에스겔서 16장 구약에서 좀 읽고 다시 넘어오죠. 에스겔서 16장 15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위치하여 색스러운 신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후 무후하니라. 내가 또 나의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으로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재물을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너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느냐. 내 어렸을 때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질하던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계속 읽으시면 지금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그것을 이 섹슈얼한 그런 텀으로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진짜 육체적으로 뭐 섹스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의 도성은 지금도 이 짓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금과 음을 가지고 남자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음행을 행하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준 음식, 즉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런 지혜와 지식과 이런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잘난 맛에 살며 지금 창녀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훔 3장 나훔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마술의 주인인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 세상은 여러분 겉으로는 인간들을 취하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7장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이 음녀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겉의 모습은 인간들을 취하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아리따운 기생의 모습입니다. 다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십니다. 세상에 넘어가서 세상 방법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죄인입니다. 이 음녀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의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찬란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이제 겉으로는 이 아리따운 기생이 이제 참 모습은 더럽고 추악한 모습인데 이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붉은빛 짐승 벌써 우리가 본 내용이죠.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그 머리가 일곱이여 뿔이 열이라. 여기도 짐승이 뭐예요?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입니다. 그런데 그 붉은 용은 사탄이죠. 짐승이 아니죠. 그러나 13장 1절에 가서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똑같이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에요. 이 짐승이 사탄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그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13장에 나왔던 그 짐승. 그 짐승이 뭐였어요?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왕들이었죠. 그러면 이 세상 나라와 이 세상 왕의 그 짐승을 타고 같이 손을 합하여 인간의 도성을 쌓고 있습니다. 이 음녀는 사탄과 짐승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예레미야 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4장 30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의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아리따운 기생이 화장까지 잘해서 사람들, 남자들 유혹합니다. 근데 거기에 붉은 옷을 입은 붉은 옷으로 즉 상징적으로 뭐예요? 사탄의 모습이죠. 겉으로는 아리따운 기생 모습인데 참 모습은 더러운 짐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그 음녀의 참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데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보세요.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그 여자도 붉은빛 옷이 있어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근데 그 금잔 안에는 겉으로는 아주 멋있는 금잔인데 그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줏빛의 옷은 왕족들이 입던 것이죠. 아주 우아합니다. 이 음녀가. 여왕 같습니다. 자줏빛.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로마 군들이 그 예수님을 희롱하려고 자줏빛 옷을 입혔잖아요. 가시관을 세우고 자줏빛 옷을 입혀서 왜 네가 왕이냐? 그러면 여기 왕관이 있다 하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네가 왕이냐? 그러면 왕들이 입는 옷을 입어라 해서 자줏빛 옷을 입혔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새 예루살렘 못지않게 아름답습니다. 예, 새 예루살렘도 이제 이런 귀한 보석들로 표현이 되고 이제 새 예루살렘도 아주 아름다운 아주 거룩한 여인이죠. 그런데 이 기생도 겉에서는 잘 알아보기가 힘들게 아름답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참모습은 더러운 짐승을 타고 창녀질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음녀는 세상의 부를 쥐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이 음녀가 다 가지고 놉니다. 이 음녀에 대해서, 즉 이 바벨론에 대해서 18장에도 계속 나오는데 18장 10절에 가보시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 음녀가 세상의 모든 경제를 지금 붙잡고 있는데 이 음녀가 망하면 이 바벨론이 망하면 이제 장사를 못해요. 그 음녀가 사고 팔고 하던 것들을 이제 못 가져서 세상이 웁니다. 음녀가 망하는 걸 보고 세상이 울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이 망하면 미련이 있습니까? 아휴,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이룬 거 이거 어떡해?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이뤄놓은 거 이거 어떡해 이제? 오늘 예수님 오셔서 싹 불에 태우면 여러분도 우시겠어요? 그런데 그 경제를 붙잡고 있는 음녀가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여 각종 항목과 각종 상하 기명이여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여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까지 팔고 샀죠. 사람까지 돈을 벌라고 팔고 샀던 것이 세상 도시죠. 여러분, 그 18장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Luxury, 세상의 그 사치, 그 엄청난 세상에서 값어치 난 것들에게 혹 반해서 이 음녀를 사랑하게 될지. 인간 도시는 아주 겉으로는 아름답게 단장한 더럽고 추악한 짐승을 탄 창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건 이것입니다. 그 사치와 그 휘량찬란함으로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이리 와라. 내가 너를 잘 먹게, 잘 살게 해줄 테니까. 하나님 예배? 왜 고난을 받으려고 하느냐? 왜 예수님 믿어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느냐? 나를 따라와라 이거지. 세상에서 잘 돼야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편하게 살죠. 이 창녀가 유혹을 합니다. 그럴싸합니다. 아니, 웬만하면 다 넘어갑니다. 세상 나라, 세상 왕, 그 짐승을 타고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 예로 보면 로마, 바로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그랬죠. 로마 황제를 따랐습니다. 왜 다른 나라가? 로마의 거짓 종교도 따랐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산업을 하려면, 장사를 하려면 로마 제국이 세우는 그 신상에 절을 해야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합니다. 왜? 로마를 따라야 잘 먹고 잘 살죠. 아, 좀 타협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왜 타협도 못해서 순교까지 하고 난리들입니까? 그냥 웬만큼 타협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 음녀는 거창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를 따라가면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따라가는 자들도 그 세상이 좋습니다. 그 음료와 놀아나는 게 좋아요. 아, 세상에서 좀 인정도 받고 세상에서 좀 누리고 아, 좀 잘 살아야죠. 성공해서 누리고 자기 잘한 거 해야죠. 그래야 내가 대단한 인간으로 인정이 될 거 아닙니까? 6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며 이 음녀는 짐승과 함께 성도들을 핍박함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미워해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망치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수준에서 잘 되고 망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망치는, 즉 세상을 중심으로 세상 것을 향하여 거기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이런 삶을 망치는 삶으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음녀의 유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 예배하는 일,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을 좀 게을리 하더라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귀해서 말씀 배우는 일은 제껴도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 사랑하는 일은 제껴도 돼요. 왜? 자기 하는 일이 너무 귀해요. 여러분, 돌망 맞을 소리 하고 있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누가 공부 열심히 하지 말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 제끼고 열심히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우선이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일을 게을리게 하면서 그걸 열심히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이게 통하게 여러분 생각에 이게 통합니까? 예. 누가 공부하지 말랍니까? 열심히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도 열심히 해야죠. 그걸 안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겁니까? 괜찮아요. 저 이 교회에서 쫓겨나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화나는 거가 무서워서 얘기 못할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에게 그 뜻에 어긋나는 거라면 제가 그러면 심판을 받죠. 하나님이 주신 삶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업적도 다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얻어낸 기술 다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서. 이 세상의 지식 천국에서 다 필요 없어요. 수많은 인간이 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교회들도 넘어갑니다. 세상을 주는 것으로 교회가 음녀가 되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답니다. 그리하여 교인들로 하여금 이 음녀와 노란하게 하는 것.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여러분과 제가 벌써 본 내용인데 거기 읽어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하니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이렇게 그 백성들을 유혹하여 세상을 원하게 한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음녀와 합작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믿고자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음녀와 노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겉으로만 휘황찬란한 거짓 아름다움의 음녀가 아니라 여러분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핍박과 멸시당함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참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을 미워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있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못 전하면 저는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음녀가 가진 금잔, 아주 귀하게 보이는 금잔, 아름다운 잔, 좋은 것이 들어있을 것 같으나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혹합니다. 세상의 복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세상의 힘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세상의 건강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세상의 인기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인정받음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세상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필요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돈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학위가 없어도, 자비 없어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유업은 거저받습니다. 여러분의 값어치가 매겨지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값어치가 매겨지는 건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시면 정말 여러분이 귀한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뭘 하고 뭘 이루고 뭐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뭔가 엄청난 일을 이루기를 바라십니까? 오직 엄청난 일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유혹이 있었죠. 그것만 읽어드리고 말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면서 그 시험 내용이 세 가지죠. 그러나 마지막을 보면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면 다 네 거다. 세상은 자랑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세상 도성을 짓고 있는 인간의 도성을 짓고 있는 자들은 지금도 자랑합니다. 우리가 인간 승리, 인간의 힘으로 서로 협력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었고 더 잘 살게 됐고 더 건강하게 살게 됐다고 자랑합니다. 아직도. 기이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놀라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 망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지어가기 위해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잡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살면 됩니다. 우리가 짓는 것은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도시는 세상 걸로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맨날 가난하게만 살고 병신같이만 살자 이런 얘기냐? 아닙니다. 제가 말하죠.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래서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천국 짓는 일을 무시하면서까지 열심히 하게 되면
그건 이제 세상 도시 짓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짓는 것까지 무시하면서, 즉 말씀 배우는 걸 무시하고 서로 교인들끼리 사랑하는 것을 시간이 없어서 무시하고, 무슨 일이 그렇게 바빠서 그런 것들이 무시하여져서 하게 되면 이제 세상 짓는 겁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본업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요한계시록을 써주셨습니까? 그것도 제가 생각에, 아니 16장에서 끝나도 됩니다. 그죠? 16장에서 다 끝났는데 또 17장, 18장, 19장 해갖고 아예 바벨론이라는 것을 이렇게 아예 구분해갖고 이 바벨론 음녀가 어떻게 망하게 되는 것까지 자세하게 쓰이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유혹이 너무 셉니다. 너무 이게 기생이 예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우리 자식들도 이렇게 키웁시다. 제 걱정이 돼요. 참 우리 자식들이 커지면은 이런 교회, 이런 설교 누가 할 건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주시겠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우리 자식들에게도 얘기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나 교회에 필요한 일들, 너가 하나님을 아는 일들, 특히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일들을 못할 거면 다 때려쳐라. 진짜로 다 때려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라면. 괜찮은 게 아닙니다. 먼저 기독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죽으면 여러분이 쌓아놓은 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으면 오늘 죽어도 뜻있는 삶이지만 세상 것 쌓아놓다가 오늘 죽으면 그러면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돈도 필요 없고 기술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거저 나와 거저 얻는 천국의 영원한 삶.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가인의 자손처럼 뭐 이 사람이 이걸 발명했고 이 사람이 이걸 이루었고 이 사람이 이런 기술이 있고 이 사람이 어쩌고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설명할 때는 그들은 하나님 예배하였더라. 이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결코 하찮은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들을 채점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버리고 천국을 붙잡는데 저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이 서로 도와
그걸 목적으로 서로서로 도와주며 살게끔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힘을 합하여 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